누가복음 2장 10절 제목은 어린 양의 탄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성경을 참조해야겠네요.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됐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0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어린 양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하여서 아주 폐허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해서 오늘날 서독이 얼마나 그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그 기적을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나고 피폐해지고 경제가 몰락하고 어려웠을 때에 한국 사람도 우리도 서독을 본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그렇게 힘썼는데 오늘날 한국은 엄청 발전했습니다. 2011년에는 OECD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 제12위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뭐 강남이나 또 어디 신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으리으리하고 정말 발전한 발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강변을 달릴 때 얼마나 한강이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좌우에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한강이 상당히 넓거든요. 한강을 볼 때 비로소 마음이 푹 뚫리더라고요. 한강마저 없다면 정말 서울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마다 회색의 그 건물들, 아파트 건물들 허공이 안 보여요. 그냥 높이 보이는 건 다 아파트인데 한강을 지나갈 때는 마음이 푹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미국, 특별히 이 플러턴 지역, 라브라 지역, 여러분이 사는 위티어, 남이라다 이 지역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보이는 곳마다 하늘이에요. 푸른 자연이에요. 나무예요. 초원이에요. 정말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자라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오늘날 무한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적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성탄절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기적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합니다. 자, 왜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예수님의 성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처녀에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이지 여자가 스스로 혼자 아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아기 하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미리 성경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기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적, 첫 번째 기적,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였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성으로 말을 해도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종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게 하는 그 방식으로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의 몸에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하게 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는 로마의 황제 아고스도가 로마의 통치에 있는 모든 그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자 너희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통치하는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그 영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의 그 요셉의 조상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가 태어났고 그 이새에게서 또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상징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릴 저 영원한 천국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베들레헴 그것으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마리아의 그 결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다윗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기 전에 각자 신랑은 신랑 집에서 부모의 집에서 신부는 신부의 부모 집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1년은 서로가 정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1년 안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 1년 안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약혼의 1년 기간 동안 각자 부모의 집에서 거룩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차면 결혼식을 이루고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 그렇게 함께 사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만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으니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고 네가 보호하여라. 이와 같은 확실한 그 경고를, 그 확실한 예언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경고하심을 받고 즉시로 가서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는 그와 같은 이사야의 선지자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침 그때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이 갈릴리에서 이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가야 되는데 특별히 천사의 경고하심을 받은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통제 아래 두고 싶었고, 만삭의 몸을 가진 마리아가 아기 낳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혼자만 가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해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들레헴에 갔는데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는 여관에 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인에게 사정하여서 여관에 딸려있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지푸라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나아갔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방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그리고 그 말구유 위에 그렇게 누워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탄절을 생각하면 항상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먼저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베들레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크리스마스 송, 그 성탄송에도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뭐 이런 노래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원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어두워졌던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에게 구세주로 태어나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죄악으로 물들게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니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의 몸으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 현장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범죄하였느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담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필경은 땀을 흘려야,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범죄한 결과로 인간에게 온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소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들 첫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들 아벨에게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를 드린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를 축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기고 그 탄생을 축복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천사를 보내셔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으니 빨리 가서 경배드리라. 그래서 목자들이 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경고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의 구주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그 말을 경배를 듣고 또다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이 이야기를 낳게 하셨고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이구나 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여기는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저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성탄절의 기원은 에덴 동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지고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과 성탄절을 연관시켜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성탄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바로 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던 피를 흘리며 그 피에 피로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탄절은 즐기는 날이다, 성탄절은 홀리데이다, 그래서 클럽에 가고 그저 여행 가고 그저 즐겁게 떠들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즐거움 속에서 먹고 떠들던 그때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해마다 임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 금년에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약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육체의 혈육에 빠져서 혈기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어린 양을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은 어린 양은 그 털이 희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강보, 그것은 하얀 천을 말합니다. 하얀 천으로 아기 예수를 싸서 말구유에 누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의 거룩함, 성결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그 털이, 어린 양은 막 태어난 양은 얼마나 털이 희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어린 양과 같이 깨끗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막 붉은 죄악이로 죄로 물들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죄가 씻김 받으면 흰 눈과 같이 희어진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이 사하여진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요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너무나 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저앉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럴 때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 나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설령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사탄이 염습할 때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눌러앉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언제나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절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또 완전히 해결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인류의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땅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존속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중간에 중간적인 천국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거하는 중간의 천국이에요. 이것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영혼에 일시적으로 중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어떠한 육체가 붙어요. 어떤 리얼한 육체라기보다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육체가 붙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완성의 때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중간적인 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살아나고 육체를 입게 된다. 변형되어진 중간적인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육체 아름다운 영어로운 육체가 되기 위해서 땅의 티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를 붙여주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반드시 이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중에 들려올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던 사람들 예수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연히 그 우리의 육신이 변형되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체의 몸으로 바뀝니다. 먹고 싸고 하는 그러한 육체의 혈과 육의 통제를 받는 육체가 아니라 영화롭게 변형되어져서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땅과 하늘과 온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늘에는 크고 흰 보좌가 딱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크고 흰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처럼 타오른다.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다 씻기음 받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무시했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바다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 그 어디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티끌로부터 다 모여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또 왼쪽에는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행위의 책 위에서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이 블랙박스처럼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순식간에 싹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자기의 죄악상을 낱낱이 살펴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악한 자들이여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었거든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악한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저 악한 자들이여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라 해가지고 그때에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 마귀의 3대 추종자들인 마귀와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떨어져서 그 지옥불 속에서 뜨거운 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유황불 속으로 슬피 울며 떨어지고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게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의 백보좌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부모를 전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전도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기운 받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성탄절에 여러분은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성탄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누였다. 그 구유는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 하얀 천으로 싸가지고 아기 예수를 누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구유는 낮고 천하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연약하고 낮고 가난한 신분이 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저 가장 높은 왕에게 이르기까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미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의 마굿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이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맨션을 꿈꾸며 소망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천한 자들, 피부 색깔이 다른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맺히고 얽히고 설킨 그 미움과 증오가 이 성탄절에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남아 있는 미움과 증오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을 인간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제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나이를 먹고 육신이 쇠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을 볼 날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냥 플렉시블해야 돼요. 용서하고 아량으로 넘어가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너무나 꼬장꼬장하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지고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가져가지 못하고 나는 노후 대책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갉아먹으면서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먼저 백발이 먼저 오고 내 몸이 먼저 쇠어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어느 날 다 놓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랑을 사모하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달라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혈과 육을 제거해주시고 나의 욕심을 제거해주시고 나의 약한 것을 제거해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성탄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날마다 처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